감사합니다. 언제나 언제 들어도 좋은 찬양입니다. 찬양곡이 웹사이트에 매주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안 들으시 그래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잘못 누르면 참 설교가 나옵니다. 설교가 나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들으시고 그 후에 찬양 들으시면 됩니다. 저도 그 버튼을 어느 게 없는 건지 몰라서 우리 지난주에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려고 하신 예수님께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기회를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제자들의 망설임으로 인해서 그들이 참여할 기회가 참여하는 의미가 반감이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한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받은 후에는 이렇게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역에 박해와 죽음을 초월하면서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믿음을 보인 것을 우리가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의 믿음을 더 잘하게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호숫가에서 있었던 사건이라면 오늘은 호수 안에서 있었던 사건이 되겠죠. 특별히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보통 이 본문을 소개합니다.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무슨 뭐 성공도 아니고 성장법사도 아니고 예수님 그런 어떤 마술쟁이로 비유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도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읽으시면 무슨 내용인지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이해하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묵상을 해보면 좀 더 깊은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신 후에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벳세다에서 게네사렛으로 보내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왜 그렇게 나누셨을까?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는 동안 역풍을 만나서 아주 심하게 고생을 합니다. 배가 육지에서 수리를 떠났다 그랬는데요. 요한복음 6장 19절에 보면 12여리 혹은 삼삼하이 떠났다. 약 5, 6km 정도 들어간 다음에 그들이 이 풍랑을 만나서 아주 고생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풍랑이 일어날 걸 주님이 아셨는데 왜 건너가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주님 같이 가시지 않고 왜 산으로 올라가셨는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비슷한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왜 내가 세칼리 와서 고생할 걸 뻔히 아시면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십니까? 혹시 그런 질문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3주밖에 안 됐지만 잘못 온 거 아닌가? 예수님 왜 나 이곳에 보내셔서 힘들게 하십니까? 우리는 학업이나 직업이나 재정이나 건강이나 관계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다 아셨을 텐데 왜 나를 여기 보내셨을까?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풍랑을 만나서 지금 신몰 직전에 있는 제자들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이미 제자들은 비슷한 사건을 8장에서 한번 경험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같이 계셨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그래서 주무시고 계셨고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깨워서 예수님이 풍랑을 꾸짖으셨을 때 바다와 바람이 잔잔해졌다는 기록이 8장에 나옵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그것을 기억했다면 조금 다른 반응을 보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타시나 산에 가시나 풍랑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 항상 풍파가 있습니다. 그것이 팩트입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역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풍파 없는 평온한 삶, 저는 그걸 지루한 삶이라고 정의합니다. 좀 풍파가 있어야 엑사이팅합니다. 고생도 좀 하고 물도 먹고 넘어지기도 하고 뒤집어지기도 하면서 더 주님과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밤사경에 오십니다. 밤사경은 로마 군대가 저녁 6시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를 4수로 나눕니다. 1경, 2경, 3경, 4경인데요. 4경은 제일 마지막이죠. 3시부터 6시까지를 말합니다. 새벽까지. 실제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기 시작한 것은 저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23절에 저물매, 그래서 해가 졌을 때 그들이 배를 타고 나갔는데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예수님이 비로소 나타나십니다. 예, 그런데 놀랍게도 배는 지금 갈릴리 삼복판에 있고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오고 계시는 것을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왜 그때까지 기다리셨을까? 두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은 왜 내가 고생할 거 뻔히 알면서 바다를 건너가라고 하셨는가? 두 번째는 왜 빨리 안 오시고 해가 뜰 때나 다 돼서 예수님 오셨는가? 그렇게 기도하실 게 많았을까? 실제로 예수님 기도하실 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건너가서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이방 사역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먼저 건너가라 하시고 주님은 산에서 밤새도록 이방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새벽에 나타나신 것인데요. 제자들이 그렇게 고생한 걸 분명히 알고 계셨을 텐데 왜 천천히 오셨을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주님의 때가 있다는 얘기죠.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지 않고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함을 배워야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After feeding 5,000 in the wilderness, Jesus told the disciples to row across the Lake of Galilee, the Sea of Galilee, and he went up to the mountain to pray. That's when the sun set. So as they cross the sea, there's a headwind, and they almost sank. And there were four professional ex-fishermen, but they couldn't save the boat. It was about to go down. Jesus didn't come to rescue them until the dawn. So here we raise two questions. Why did Jesus send them alone to cross the sea, knowing that they will face the hardship that even the fishermen couldn't handle? Why did he send them, knowing that suffering is waiting for them? The second question is, why did he wait until the dawn? Why didn't he come early enough? 우리는 항상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이렇게 지금 내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주님은 왜 안 오십니까?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그런 질문을 늘 말합니다. Where is God when I am suffering? 유명한 책도 있죠? 새벽에 오신 예수님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는 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죠. 정말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이 정말 유령을 본 것인가? 많은 비판가들은 기독교에서는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된다고, 금지된 질문이라고, forbidden question이라고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까? 특별한 운동화를 신으셨나요? 워터프루프 뭐 이런 것 신으셨나요? 일론 머스크가 만든 특별한 신발이 그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정말 바다 위로 걸어오셨는가? 제가 지난주에 약간 힌트를 드렸죠. 예수님을 우리가 창조주로 믿는다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 자연을 초월하신 분이다. 이게 선단 논법입니다.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 자연을 초월하신 분이다. 자연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일을 하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게 삼척동자도 이해할 수 있는 논법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God, who created the nature, is supernatural. So the supernatural God, when he performs supernatural things, that is natural for him. It is natural for supernatural God to do supernatural things.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으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다는 사실이나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이해를 못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그걸 알아서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을까? 그런데 질문이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나? 걸으셨나?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못하지만 베드로가 하지 않았습니까? 예, 굉장히 재밌는 질문인데요. 결국 빠졌죠. 예, 모르겠어요. 서너 곡은 바다 위로 걸어갔었는지 모르겠는데 죽기법을 쓴다든지 뭐 이런 분들이 가끔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 사실은 제자들이 처음 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그 기록은 나오지 않, 그런 기록은 없었기 때문에요. 그들은 풍랑을 만나 고생하는데 갑자기 앞에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누가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는 굉장히 가까웠다는 얘기죠. 사실은 먼 거리가 아닙니다. 멀었으면 이 풍랑 때문에 그들이 보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유령이라고 생각하면서 소리 지르며 두려워했습니다. 사실은 그걸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갑자기 바다에 뭐 사람이 걸어오니까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인지 무슨 고래인지 아니면 뭐 이상한 게 나타났는지 그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라. 그들이 놀라는 순간, 자 여기 보면은요, 27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는 사실 즉시라는 단어가 세 번 나옵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22절에 나왔죠.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자마자 바로 제자들을 보내시고 무리를 해산하셨습니다. 저녁을 먹였는데 왜 해산시키셨나? 좀 이상하죠. 저녁 먹고 저녁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할 수 있는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순간이었는데 예수님은 무리를 해산시키십니다. 그런데 즉시 해산시키셨습니다. 마태는 설명하지 않는데 요한은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붙잡아서 임금을 만들려는 줄 알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요한복음을 보면 더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즉시는 좀 생략을 하고 두 번째 즉시, 그들이 놀랐을 때는 예수님이 즉시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좀 독특하죠.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이 많이 좀 오늘 천천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밤새도록 안 오시던 주님이 그들이 놀라니까 즉시 나다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그들을 안심시키시고 위로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고통 속에 있었다면 주님 찾아오시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주님을 밝히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기간을 우리가 단축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고난을 당하는 동안에는 예수님은 안 계셨는가? 여러분 이건 여러분 각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과연 안 계시는 것이었는가? 왜냐하면 나와 함께 계시고 있는데 내가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때 말씀하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물리적으로 새벽에 오셔서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베드로답게 얘기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목소리 들었는데 왜 의심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니 안심하라 그랬는데 정말입니까? 그러면 나를 명해서 무리로 오라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베드로가 진짜 용감하게 배에서 뛰어내려서 무리로 막 걸어갑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아주 흥미진진하게 봅니다. 그렇죠? 무리로 걸어갔다. 베드로도 걸어가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잘 갔는데요. 예수님 바라보고 막 갔는데 바람이 좀 부는 걸 느낀 다음에는 다시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소리를 지르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뭐 이 말을 거룩하게 했는데요. 그냥 하얗게 이런 거죠. 아, 죽습니다. 그때 다시 세 번째 즉시가 나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다시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셨다. 예수님이 얼마나 어떤 때는 빨리 행동하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물에 빠져 죽을 지경이 되면 예수님 즉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손을 못 봅니다. 베드로는 다행히 보고 예수님이 잡으신 거겠죠. 베드로가 잡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때로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지금 구해주고 계시는데도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계속 주님을 찾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Jesus came only at the fourth hour and he walked on the water. And many people doubted how man can walk on the water. I already explained that Jesus was creator and he's supernatural. He always transcends the nature. So it's not a problem for him to walk on the water. If we cannot believe that, we need to reconsider whether I am a true believer or not. If we believe that Jesus is the creator, he can do anything that transcends the nature. Like feeding 5,000 people with 5 loaves of bread and 2 fish. Now he comes to the disciples walking on the water, but they were scared. They saw something, someone, and they thought it was the ghost. And Jesus immediately said, "It is me. Do not be afraid." So when we are able to see God in our suffering, we can have comfort and courage to overcome the suffering. But until we see that, we feel we are hopeless. And here comes the interesting story. Peter said, "If you are the Lord, command me to come to you on the water." And Jesus said, "Come." And he started walking on the water. And then, as soon as he felt the wind, he was sinking. He was drowning. And he screamed to Jesus, "Save me, Lord." And once again, Jesus acted immediately. He stretched out his hand and took hold of Peter. And he said, "You of little faith, why did you doubt?"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면 물 위로 계속 갈 수 있었는데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죠. 그는 물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는 이유는요, 고난이 와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담당하면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도 물 위로 걸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게 수사법이 됩니다. 아무리 거친 풍랑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얼마든지 고난을 이겨내고 주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는 풍랑이 일자마자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를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나의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를 때는요, 주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딴 거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운전할 때는 운전대를 보고 앞을 잡아요. 난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다가 그냥 가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주님께로 빨리 가실 수도 있습니다. 앞을 정확하게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초점을 주님께, 마음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라는 뜻입니다. 그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빠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스토리입니다. 머리로는 어떻게 물 위로 걸어가느냐. 옆에 잠깐 내려놓으세요. 예수님 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가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믿음이 작은 자가, man little faith. 예수님께서 이 작은 믿음을 크게 해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리고 제자와 그 베드로와 예수님이 배에 오르십니다. 그때의 바람이 그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28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Verse 28. Peter said, "Lord, if it is you, command me to come to you on the water." 잘 보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ESV를 읽고 있는데요. 대략이 같을 겁니다. 어떻게 말했는지 맞춰보세요. If it is you, command me to walk on the water to you. Or if it is you, command me to come to you on the water. 어느 쪽이죠? 나로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랬어요? 주께로 오게 하소서 그랬습니까? 나를 명하사? 예?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랬죠? 물 위를 걸으라 하소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Command me to come to me, come to you on the water instead of command me to walk on the water towards you. 뭐가 다릅니까? 베드로가 원하는 것은 주님께로 가는 것이었지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 위를 걷는데 꽃입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주께로 오라 하소서예요.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물론 어떻게 보면 그게 그 말 아니냐. 예, 그렇게 비슷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무리를 걷게 하소서가 아니라 주께로 오라 하소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물속에 계시니까 물 위로 갈 수밖에 없죠. Command me to come to you on the water. Not command me to walk on the water to come to you. 결과적으로는 같은 행동이지만 베드로의 간구는 굉장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뭘 어떻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내가 물 위로 걸어가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뭐 걸어가든 날아가든 어떻게 가든 예수님께로 가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주님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정확하게 기도했습니다. 정확하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come 그랬지 walk 그러지 않았습니다. 네, 오라 그러셨지 우리로 걸어봐라. 지금 요술하는 시간이 아니죠. 오라고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갔다가 중요한 것입니다. 걸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계속 예수님을 보고 갔으면 If he had focused on Jesus, he could have reached him. 내가 좋아요. 그런데 가다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파도를 바라보는 바람이 마치고 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초점을 주님께 맞추지 못하고 많은 경우에 우리는 세상만을 바라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사람만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께로 가는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주님께로 가겠죠. 자, 이거는 일종의 비유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약간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는 현실 가운데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우리 삶의 영역에서 삶의 울타리 밖으로 내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는 간구를 촉박하게 함으로써 그는 예수님께로 가기 시작할 수 있었는데 가다가 빠지고 맙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체하는 이유는 베드로가 지체된 이유 우리도 믿음 생활에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지체되는 이유는 고난 가운데 빠지는 이유는 초점을 주님께 맞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그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데요. 왜 의심하였느냐. 자 그러면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굉장히 정확해지죠. 왜 나를 끝까지 바라보지 않느냐.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다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구원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서 믿음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걸 acting faith 또는 obedient faith라고 합니다. saving faith와 대조되는 표현이고요. saving faith는 구원하는 믿음, 칭의의 믿음이라면 이 acting faith는 obedient faith는 성화되는 믿음이에요.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화라는 단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께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믿음이 바로 이 obedient faith입니다. When Jesus said, you men of little faith, the faith does not mean saving faith. Saving faith justifies us, saves us. But this faith is the acting or obedient faith, focusing on Jesus when we go on our spiritual journey. So there's two aspects of faith. One is saving faith. It is about justification and salvation. The other one is obedient or acting faith. It is about sanctification. Becoming more like Jesus or coming nearer to Jesus. 왜 의심하였느냐는 바로 여기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갔으면 됐을 텐데 다른 것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의 성장이, 우리의 진보가 멈추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파도가 잔잔해졌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모든 제자들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대부분 제자들이었고 우리 배사공이 아마 있었을 가능성도 있죠. 자기 배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전하며 they bow. They worship. 그렇죠? They worship him. 그리고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경배와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They worship him and they confess their faith in him. you are truly the Son of God.
이 사건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실 수 있다라는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죠. 그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두 가지로 다스리셨죠. 물 위로 걸으셨고 파도를 잠잠히 하셨습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500인으로 5천명을 먹이셨고 이제 물 위로 걸어오셔서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지금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헤드윈드가 풍입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예수님이 배 타고 계시던, 산에 올라가 계시던 항상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고난일 수 있죠. 우리의 육신적인 고난일 수 있고 경제적인 고난일 수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고난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에게는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은 고난은 예수님의 영광으로 가는 통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받는 고난의 일시 우리가 잠시 받는 고난의 환난에 경한 것은 좀 많이 어려운데요. 쉽게 하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받는 이 고난은 우리의 고난은 일시적인 것으로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Sufferings are always temporal. And that is the channel through which we enter the eternal glory of Christ.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복이 와요는요. 예수님 믿으면 인생 만사가 형통해집니다. 아무런 고통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러한 고난이 있고 풍랑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서핑을 배웠다면 제자들이 아주 쉽게 갔을 것 같아요. 풍랑이 오면 서프 타임 하고 막 갔으면 됐을 텐데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의 서핑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수영은 빠지죠. 그리고 수영을 하면 물에 들어가야죠. 그렇죠? 우리는 물에 안 젖고 물 위로 걸어가려고만 생각하면 그거는 예, 망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God allows the suffering to discipline us because He loves us. So this, through this suffering or discipline, He makes us participate or share in His holiness.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와 함께 고난도 받게 하시기로 하십니다. God has given you grace not only to believe in Him but also to suffer with Him. 고난은 영광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채널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고난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고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은요. 아, 물론 고통이 오면 힘들죠. 힘든데 우리가 고통을 겪으면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연단하시네. 나를 주님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이런데 그렇게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가 아니라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걸 물어요. 우리의 why는 의미가 달라야 합니다. Instead of asking why do you torture me? 아니라 what is your purpose? Our why has to have this meaning. Why do you discipline me? For what purpose? That should be the appropriate question of God. 예수님이 건너가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고난으로 밀어넣으셨습니다. 그런데 산 위에서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안전은 보장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왜 그렇게 늦게 오셨는가? 결론만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는, 우리의 인내를 위해서 때로는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찾으면서,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주님의 목적을 찾는다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너희가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Rejoice when you are in trials.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울부짖고 원망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았는가,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말씀을 패러프레이즈 하겠습니다. 왜 나를 보지 않고 다른 것을 보느냐.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특별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줄 알겠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지금 내 눈에 주님의 그 모습이 선이 보이는데, 내가 지금 받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기다리겠습니다. 이겨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다가 실패했다면,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책망하지 않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잘 이겨보라.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사인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C.S. 루이스는 God whispers in our happiness, but He screams in our pains. 페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wake-up call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는 하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치 소리를 지르십니다. 왜요? 깨라고, 날 쳐다보라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으면 때로는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C.S. 루이스의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말한 Problem of Pain이라는 책에 나오는 유명한 문입니다. God whispers in our happiness, but screams in our pains. 왜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는 퍼져있으면 안 되겠죠. 나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보통 컴퓨터에서 사이멀태스킹이라고 그러나요? 멀티태스킹 말고요. 멀티태스킹은 이거 하고 저거 하는 거가 같은데, 그래서 원래 여자분들이 사이멀태스킹을 잘하죠. 밥하면서 전화하고 운전하면서 화장하고 사이멀태스킹. 남자들은 그거 못합니다. 밥 먹으면 밥만 먹어야 되고, 뭐 일하면 일만 하지 동시에 쓰는데, 요즘은 조금 섞이는 것 같아요. 남자들도 좀 사이멀태스킹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영적인 사이멀태스킹을 해야 됩니다. 고통이 오면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나의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입니다. 왜 의심하였느냐가 아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Your faith is great. 이렇게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구한 것처럼, 비록 베드로는 여기서 실패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만일 주님이시여서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Command me to come to you. On the water는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주님, 나를 명하사 주께 오라 하소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께로 가까이 하는 이 찬송들 굉장히 많습니다. 찬송가에도 있고 CCM에도 있고, 여러분 그냥 그런 찬양들을 한두 개 외우시기 바랍니다. 항상 찬송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는 나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느냐. 그것이 오늘 스토리의 결론이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희다. 예수님은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오병이어와 무리로 걸어오신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계십니까? 아직도 못 믿으시는 분들, 빨리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무신론자, 이름이 좀 어려워요. 그분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규정한다고 해도 사라지지 않는다. Fact does not go away no matter how we deny it.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여야만 우리의 삶이 출발할 수 있게 됩니다. 매우 죄송한 말씀입니다.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의 삶은 우리가 나이를 얼마를 먹었어도 아직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신 그때부터 우리는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구원자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Command me to come to you through this pain. On the water를 제가 바꿉니다. Command me to come to you through this suffering.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편할 때만 주님을 따르고 힘들 때는 주님을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힘들 때도, 형통할 때에도 항상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형통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고통과 염려 속에 있어도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 더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